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제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그 목포교회에서 준비한 연극을 보다가 야 오늘 저녁에 말씀으로 듣기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도록 너무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한참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나사로 시도에도 그 앰뷸런스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아, 하셨어요? 예, 이걸 보러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고 지식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지식을 얼마든지 찾아서 소유할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배우거나 듣지 않아도 스스로 지식을 찾아서 얻는 시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거나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못하다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서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식이 풍성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세상에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념이나 생각 속의 세상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지식이라는 말하고 지혜라는 말하고는 조금 구별을 합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사람이 어떤 일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서 우리가 습득한 것을 보고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10년, 20년, 50년, 80년 이렇게 사셨다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이 쌓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을 만날 때 어머니가 무얼 아세요? 아버지가 무얼 아십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 이제 그 뭐 DNA나 아니면 뭐 우주나 컴퓨터나 이런 이제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겪었던 시대에서 배울 수 있었던 지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을 보면 지식은 우리보다 좀 모자라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참 지혜롭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86세에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세요. 물론 숫자, 수학도 모르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수를 계산하시는 것 보면 남에게 빌려준 건 정확하게 거두시고 이렇게 그 물건을 팔고 사실 때 수를 모르시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1, 2, 3, 4를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빌려준 돈을 그렇게 정확히 받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먹는 거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손 매듭을 가지고 수를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 둘 어머니만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터득한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18절에 우리가 성경을 좀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이 글을 읽고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 바보 나라에서 오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위에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봤을 때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야, 저분은 참 지혜롭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시지? 아니, 꼭 같은 말인데도 야 저렇게 품위 있게 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하시는 거 보면 야 저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에는 지혜가 없대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없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많고 성경에는 있는 게 반대로 우리 안에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전보다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롭다, 지식이 풍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미련하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셔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가 없다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지혜를 미련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말하셔? 아니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들어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미련하게 하셨다. 자, 우리 성경을 한 번씩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제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세상에는 헛된 일이 있답니다. 뭐가 헛되느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바르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 있고 아주 악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의인 취급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선하게 사셨는데 악한 취급받는 분이세요? 아니면 악하게 사셨는데 선한 취급받는 사람이세요? 아, 악하게 사셨는데 선한 취급을 받으시는 분들만 모이셨구나. 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는요, 구원을 받기 전에 울산 현대중공업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이제 동료 중에 저는 술을 먹어보지를 못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후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회사를 올 때는 기어서 와요. 제가 봤을 때는 왜 회사를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침 되면요, 막 오바이트를 하고 기어서도 회사를 와요. 그럼 회사의 동료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면 너 출근했으니까 그냥 저쪽에 가서 찬물 마시고 쉬어라. 그러니 오전 내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들은 시간마다 가가지고 죽었나 싶어서 이제 물 한 잔씩 넣어주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오전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미안하잖아요. 다른 동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 오전 내내 잤으니까요. 그래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후 시간에는 막 비지땀을 흘리면서 막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술독에 빠져있는 친구는 사장님의 눈에 딱 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사원이 돼야 한대요. 훌륭한 사원인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비지땀을 흘리고 막 일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하고 딱 펴면 사장님이 오시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매일 시간만 되면 노나?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터득하는 건 뭐냐면요. 악한 일을 행하고 의인 대접받는 사람이 있고 의인의 행위를 하고 악한 대접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요령을 잘 피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살아갈수록 사람은 눈치껏 해야 돼요.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이게 다 가짜라고 했는데 이게 헛된 거라고 성경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꾀가 많아지는 거예요. 꾀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데 결국은 지혜로운 삶을 살지는 못해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김에 전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어떤 사람은요, 모으고 쌓는데 그게 자기가 가져가요, 남이 가져가요? 예, 큰 소리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 여기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은 부지런히 하는데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지요. 있고 말고. 집에 가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갖다가 쓰는 사람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부지런히 쌓는데 이게 밑빠진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노력을 하면, 내가 온 마음을 들이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성실하면, 나만 진실하면, 나만 바르게 살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서 헛되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걸 쌓고 모든 걸 모았는데 쓰는 이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누리는 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혜 있다고 말하고 지식을 쫓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시대의 지혜를 다 패했다고 말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친구 손에, 부모 손에, 아니면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수양회 한 번만 가십시다. 도대체 수양회가 뭐냐? 와서 여기 앉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수많은 광경을 보시겠지요. 어떤 사람은 즐겁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여기를 왜 왔나, 뭐 하려고 여기를 왔나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으고 쌓고 수고했는데 그게 자기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제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 절을 더 찾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장 전도서 7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정직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꾀돌이래, 꾀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꾀를 부리는 삶을 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순리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꾀를 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 순리대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꾀를 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를 폐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히 지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꾀를 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의 지혜를 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배워야 하고 믿음도 배워야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사시면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읽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낸다고요? 예, 자꾸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 여러분 꾀를 보고 다른 말로 인간들의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게 아니고 자꾸만 꾀를 내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막연하고 받아들이기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쌓지만 헛된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도 죄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죄악된 행위를 하고도 의로운 행위를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가지 아니하는 현상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신앙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들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혜를 미련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도달하고 함께 은혜를 좀 입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련한 우리의 지혜를 미련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사람의 지혜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사용했다고 하느냐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쓰셨다고요? 예, 전도의 지혜로운 방법을 쓴 게 아니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에 사람의 지혜로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미련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2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불러야 돼요? 사람들은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불러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예.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대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저는요, 제가 임가예요. 임가. 임민철인데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몇 대 손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저는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 안덕은 소암면 비자리 좀 들어도 시골 같잖아요. 아주 그 완도도 섬인데 섬에서 배 타고 완도에서 또 배 타고 3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래서 3시간 반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작은 배로, 큰 배가 우리 집에를 못 가니까 작은 배로 또 갈아타고 가야 돼요. 아주 진짜 촌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우리 임씨가 아홉 가구가 살았어요. 그 왜 거기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몇 대 손이냐고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 임가는요, 그 아홉 집이 다 한 줄 알았어요, 제가요. 혹시 여기 임씨가 계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임씨 몇 대 손이냐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조상은 인꺽정이다. 왜? 내가 항상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아는 건 인꺽정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마 기분 나쁜 것도 없을 것이고 열받는 것도 없을 거예요. 왜? 다 어떤 사람이니까. 예, 미련하고 문벌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뭐 족보도 그렇고 그렇죠. 아마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행복하시겠어요, 아마요. 좀 떨떠름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는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지식이 풍성한 자 이런 사람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앞에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지요. 더 똑똑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누구를 데려갔어요? 미련한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앞에 미련한 사람을 데려가면 어때요? 무시받잖아요. 업신여김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가 싫어요? 예, 미련한 게 싫고 문벌 없는 게 싫고 지혜 없는 게 싫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미련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안 그래요? 누가 이걸 지혜롭다고 하겠어요? 강한 자들을 물리치려면 더 강한 자가 가야 하는데 그건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강한 자를 물리치려면 약한 자가 가야 하고 지혜 있는 자를 물리치려면 미련한 자가 가야 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에서라도 혹시 삼성 회장이 구원 안 받나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좀 부자가 구원 받아가지고 아니 좀 떵떵거리고 늘 막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주십시오 이럴 필요 없이 고마 막 한 번에 100억씩 11조 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뭘 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무슨 속셈도 이상하신 것 같아. 왜 해필이면 우리같이 없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문벌 없고 지식 없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뭐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겠죠. 할렐루야. 못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못 배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 난 몰라 이렇게 말합니까? 난 기억력이 없어.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는 우리를 불러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대요.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적힌 지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려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려고 여기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에 무엇을 사모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나 같은 사람은 모를 거야.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 배우고 기억력 없고 정신이 없는 이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알아?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 그렇죠? 뭐가 예예요? 아우. 성경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사람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요. 저는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싫었습니다.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는 성도보다 나아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이렇게 목성을 높여서 말을 하는데도 또 나아야 된다고 말하면 이거 설교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보다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종은 모든 사람보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미련하고 천하고 무시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밑바닥에 남들보다 잘 되고 싶고 남들보다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갖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모아요? 문벌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세리, 죄인,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비난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밑바닥에 하나님의 종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같이 다녀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은근히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진리를 외치지만 마음 밑바닥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정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내려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행위를 행하는 이가 악한 대접을 받게 되고 악인의 행위를 한 자가 선한 대접을 받게 되는 헛된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고하고 열심히 쌓아서 모으지만 자기가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인생을 행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못나고 천하고 부끄럽고 왜 이렇게 했느냐. 29절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 절망, 두려움, 원망, 불평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생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라도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참 지혜, 그 지혜가 뭐냐?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미련한 우리를 부르시고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여러분 외면당하고 조롱받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못난 여러분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세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강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으로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약한 자신으로 부름을 입어서 약한 내가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화가 나고 분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약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미련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강한 사람이 좀 되도록 해달라고요. 미련한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요. 그런데 미련한 여러분에게서 지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말고지요. 미련한 데서 지혜가 나오면 그게 지혜지 미련입니까? 미련한 데서는 절대 지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재주가 특출하셔가지고 미련한 우리에게서 언제쯤 지혜가 나오려나 하고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드려라. 열린다고 하더라. 그래서 계속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데 지혜를 구한 지 10년이 지나도 지혜가 생겨야 안 생겨요? 10년이면 강사는 변하는데 지혜를 구하는 우리는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어요. 아멘.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멸시받는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고 멸시받는 내게 예수님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미련한 내가 부름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언젠가는 미련한 데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걸 보고 사람의 지혜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를 불러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 여러분의 지혜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혜 있는 이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갖추고 다듬어야 하는 게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미련한 우리를, 없는 우리를, 멸시받는 우리를, 천대받고 버림받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야 임민철 목사, 너 미련하잖아. 내가 너 왜 미련한데 목사로 세운 줄 아니? 내 아들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 내 아들 그리스도는 지혜가 풍성하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셔. 그에게는 지혜가 풍성해. 네가 그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우리는 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보십시오. 여러분, 술을 못 이깁니까?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술을 끊어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세상을 정돈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리석은 지혜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뇨? 내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시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몰라. 예, 성경을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예, 예수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으면 일어나라고 하고, 예수님이 가라 하셨으면 가라고 하고,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셨으면 말하라고 하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저는 제가 1987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던 시간들을 곰곰이 더듬어 봅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뭔가, 잘했던 게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면, 야, 내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도록 한 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도둑놈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뭘 배워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도소는 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교도소를 들어갔다 오면 정화가 돼서 와야 되는데 교도소를 가면 더 악한 죄인이 돼서 나온대요. 왜냐하면 교도소를 가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하고 매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안 잡히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온대.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갔다 오면 사람이 선량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악한 죄인이 돼서 나온답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장갑을 안 껴서 지문을 남겼구나. 이번에는 장갑을 끼고 도둑질을 해야겠구나. 아니 세상에 도둑질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를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새롭게 할 방법을 터득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데 가면 죄를 터득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매일 앉아서 교제하면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재판을 하나 했어요. 어느 날 창기 두 사람이 아이를 가졌어요. 창기는 예를 가지면 안 되는데 창기가 예를 가져가지고 둘 다 같은 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엄마가 무심한지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한 엄마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품에 있는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엄마는 용감하게 자기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바꿔치기를 해서 죽은 놈을 그리 밀고 또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에 끌고 왔어요. 야, 그 엄마도 참 대단해요. 자식을 끌고 가도 모르는 엄마도 보통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이 두 창기가 생명에 대해서 무심하니까 둘이서 죽는 것도 모르고 산 놈을 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둘 다 막 얘를 바꾸치기 하다가 결국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아이가 죽어있네.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엄마들 아이를 낳아보면 저는 솔직히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아도 날 닮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좀 애가 태어났는데 이상해요. 자꾸만 뭐 아빠 닮았다 하는데 나는 좀 이상하게 막 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뭐 태어났는데 안 그래요? 아, 맞잖아요. 근데 뭐 코도 닮았다 하는데 뭐가 닮어? 뭐 이상하고 막 머리도 길쭉하고 좀 사람 같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머리도 이제 들어오고 사람 형태를 갖추더만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아이 세상에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애는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달라 그랬죠. 이게 내 아이가 아니다. 저게 내 아이다. 아니다. 네가 깔아뭉겨놓고 무슨 소리냐. 그래서 둘이서 막 싸워가지고 솔로몬 임금 앞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도 어린애니까 여러분 좀 아이가 커가지고 여러분 골격을 갖추면 엄마 형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봐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내 아이인지 저게 내 아이인지 구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요? 요즘 같으면 무슨 혈액형을 조사해보고 DNA를 조사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내 아이다, 네 아이다, 내 아이다, 네 아이다 하는데 왕이 재판을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진짜 이 살아있는 아이가 네 아이가 맞느냐? 예, 내 아이가 맞습니다. 죽은 아이는 누구 아이냐?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반대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죽은 아이가 네 아이냐? 아니요,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산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둘 다 산 게 자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두 아이를 쪼개서 반씩 엄마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 엄마는 말하기를 아이고 왕이여 잘 됐습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똑바로 나눠주세요. 근데 한쪽 엄마는 뭐라고 하는 거니?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내 아이고 산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아이의 엄마는 저 여인이니라 하고 자기 아니가 아니라고 하는 그 엄마에게 아이를 줬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솔로몬의 명재판이다,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판결하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이게 어느 게 내 것인지 어느 게 네 상대방의 것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대부분 다 자기 지혜를 따라서 자기 판단을 따라서 결정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나는 부귀영화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수양에 올라오셔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버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지혜롭게 들리면 따라가기가 쉽겠죠. 근데 교회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미련하게 들리니까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보셨을 때 타당한 말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느냐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지혜 없고 능력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불러 그리스도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못난 게 참 싫었어요. 제가 미련하단 소리를 듣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구원을 87년도에 받았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90년도에 선교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91년 2월 1일 날 제가 첫 사역지에 갔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됐으니까 성도들보다는 나아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나아야지요. 저는요, 성도보다 나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면 전도사보다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요? 나아야지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는 이제 전도사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되면 이제 한 나라에 가서 혼자 떨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되면 목사보다 더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나아야지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있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저는 맨날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울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아 기쁘다 감사하다 이건 노랫말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기쁨이 쌓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쁨이 쌓이죠? 여러분 전도사가 되니까 더 부담스럽고 목사가 되니까 더 부담스럽고 선교사가 되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흠 있는 목사를 원해요? 온전한 목사를 원해요? 예? 예, 여기는 어디죠? 중국에서 오셨나? 예, 흠 있는 목사를 원하신다 그러네요. 예, 그런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 그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흠 있는 목사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여러분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흠 있는 사람 곁에는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들까봐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쪽으로 가는데 이게 자꾸만 여러분요, 똥을 봉지에 한 번 싸나 두 번 싸나 열 번 싸나 매일 반 똥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많이 싸면 쌀수록 여러분 냄새가 덜 나올 뿐이래요. 그거 터질까 겁나요, 그거요. 그거 터지면 진짜 고약해요. 우리 인생이 꼭 그래요. 제가 선교사가 되니까 더 잘해야겠는 거예요. 어디까지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잘해야 되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나왔어요. 소방서.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우리 예배당 문을 판때기로 있잖아요. X표를 딱 쳐가지고 못을 치고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예배당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야,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예배당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는 선교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너를 안 도우니까 목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면 모르지만 안 도와주면 네가 성도로 내려가서 다시 신앙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산으로 갔어요. 마산으로. 다시 성도로 신앙을 배우려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도 마산 가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소리를 듣다가 형제님 하니까 어때요? 마산에 가니까 우리 형제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목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형제라고 불러야 됩니까? 당연히 형제라고 불러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형제라고 부르는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저를 왜 이 강대상에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데, 다 감사한데. 저는 안 감사하더라고요. 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내 마음 밑에서부터 나는 그런 삶을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돼 있는데요. 나를 미련하게 한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으로 힘입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면 내 속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으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만 나타나신다면 그분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보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련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리석고 미련함이 다 가려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느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온전함도 있고 당당하고 떳떳한 것도 있으니까요. 이거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의로운 행위대로 의로운 삶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데 죄인의 대접을 받고 죄인의 행위를 행하는데 의로운 대접을 받도록 해서 하나님이 헛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예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내가 누리고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쌓아 모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허망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참으로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미련합니다.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한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3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마음에다가 한 가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요 행복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참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제가 마산에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성도들보다 못난 게 싫고 성도들 앞에 무시받는 게 싫고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어? 저는 목사니까 늘 성도들보다 나아야 했고 성도들 보고 바르게 살아라고 제가 다그치는 게 목회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못난 사람이 되니까 어떤 성도들 보러도 잘하라고 못하겠더라고. 나도 잘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가 행복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는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이에요. 왜 기분이 좋으냐면 내가 예수님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이야기하면은 잘해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부끄럽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실패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의 목회를 안 되도록 하셨구나. 그래,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내 아들 그리스도가 해야 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회가 쉬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을 이끌려고 하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고 말고요. 남편이 말을 듣습니까? 자식이 말을 듣습니까? 다 원수예요, 원수. 그렇죠? 예. 문제는요, 자기도 원수예요. 내가 내 자신이 싫어. 나는 왜 이런가? 이게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제는 자신도 탓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주위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복음반에 가셔서 예수님을 배우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뭐야? 그분은 어떤 분이야? 하고 그를 알고 그를 배우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라서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하실 겁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는데 그 주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적은 은혜라도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은 능력이라도 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아래 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